신자가 된 이후부터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의 죄악된 생각과 마음, 그리고 분별력을 잃어버린 이성과 그것으로 인해서 자행되는 악한 죄들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마음이 그리고 지성이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타락하게 될 때 인간은 어떤 추하고 더러운 그런 타락한 존재로 전락하고 마는지를 바울은 적나라하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설명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신자가 되었다면 그들이 분명하게 청산해야 할 문제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그리고 철저하게 그것들로부터 돌이켜야 하기 때문에 바울은 분명하게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거듭난 이후의 신자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교훈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증언을 토대로 바울은 예수를 믿어서 신자가 된 자들은 결코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살아가면서 저지른 그 온갖 죄들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구원받은 신자가 그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까지 이 땅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분명한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자가 된 이후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더 이상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본문의 이제부터라는 말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난 지금 이후로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하는 모든 말은 그냥 자신의 생각을 사사로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분명한 진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해야 될 신앙과 생활의 중요한 원리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드리는 말씀이 신앙 안에서 분명한 지식만이 분명한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을 알아가고 진리를 체험하도록 인도하는 첩경이 된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의 특징을 설명하기를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허망이라는 헬라어 단어 마타이오테티라는 헬라 말은 이 쓸모없는 생각,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쓸모없는 생각으로 가득하다. 쓸모없는 생각에 근거해서 행동을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불신자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생각이 허망하니 어떻겠습니까? 판단하는 것도 그리고 삶의 방향도 허망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이 허망하다는 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합니까? 근본적인 삶의 목표가 허망하다는, 허황되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의 목표는 모두 허망하고 무가치한 것들이다라고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그 마음에 쓸모없는 것들을 가득 품고 그리고 그의 행위와 삶은 그 쓸모없는 것들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보십시오. 무언가에 미치지 않으면 살아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스포츠에 미치든지 패션에 미치든지 어떤 오락에, 어떤 유행에, 어떤 취미에, 도박에, 성에 사람들이 중독이 되어서 살아가잖아요. 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온갖 허망한 것들에, 쓸모없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갑니다. 물론 불신자들 가운데도 철저하게 자신을 관리하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개발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이 지향하는 것은 자기의 삶의 윤택함과 쾌락, 결국 자기 사랑과 자기 만족, 자기 성취일 뿐이잖아요. 그 어떤 숭고한 어떤 희생이나 순수함조차도 결국은 진리 밖에서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의 가치는 허망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자신만의 유익과 즐거움을 채우고자 함에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오늘도 집중하고 그런 것에 몰두하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문화가 더 쾌락적이고 감각적이고 자극적이고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또 사치와 이 향락 산업이 점점 더 이 발전되어 가는 것을 보면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추구하는 것은 모든 이 세상에서의 쾌락, 그리고 부, 인기, 명예, 그리고 성공이라는 이름의 온갖 허망한 것들 뿐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탁월한 지성과 많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 속에 진리가 없으면 그들의 생각과 마음은 허망한 것들로 가득 차 있을 뿐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여러분 뭐 저녁마다 뉴스를 보시면 잘 아실 수 있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와 소위 성공을 이룬 사람들조차도 한순간에 그 탐욕과 욕망으로 말미암아서 뒤에서 몰래 저지른 그런 죄들이 들통이 나가지고 그래서 무리를 일으키고 결국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추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십시오. 그러니 다 똑똑한 사람들 아니에요?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위치까지 올라간 사람들인데 그래 똑똑한 것 같고 능력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한순간에 허망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시란 말입니다. 결국은 자기 과시와 자기 만족, 헛된 공명심, 어떤 사치와 허영, 쾌락과 향락의 즐거움에 몸을 맡긴 채로 그저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 그래서 속고 속이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삶의 목표란 이처럼 자기 사랑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공에 목말라 하면서 인생을 달려가 보지만 결국 남는 것은 공허함 뿐이죠. 그들은 웃고 있지만 그 웃음 뒤에는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은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화려한 곳에서 행복한 척, 즐거운 척, 그렇게 위스키를 한 잔씩 나누면서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성공과 어떤 인생의 낭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기 자랑을 안주 삼아서 그렇게 술잔을 기울이지만 그 끝에 찾아오는 그 마음의 공허와 불안, 그리고 두려움과 열등감, 거기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돈도 명예도 권력도 친구도 인기도 아름답고 눈부시던 외모도 자기의 젊음도 육체도 다 사라질 것들이 다 부질없는 인생이고 그들이 누리고자 하는 인생의 즐거움의 끝은 결국 허망한 것뿐이라는 거죠. 인간은 꼭 죽음 앞에 섰을 때 그 모든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과 그 진리에 대한 지식의 일천함이 결국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스스로 많은 혼란과 의심과 절망을 지금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기 전에 먼저 참된 신앙 안에서 자기 자신을 먼저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나야 돼요.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눈물로 그것을 회심하고 그로 인해서 진정으로 변화된 새로운 삶을 시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또한 신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진리의 말씀에 올바른 삶의 원리를 따라서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허망한 인생, 불필요한 것들을 따라서 그것의 노예처럼 끌려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그뿐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자신의 죄를 참회한 사람만이 그래 자기의 삶에 뚜렷한 목표가 방향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그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직선을 그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니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하늘의 위로가 남이 알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행복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비로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생각이 변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것뿐인데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은 것뿐인데 내 삶에 온통 내 삶의 전인격적인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그 생각의 무익함에서 비롯된 행동으로 그들의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것처럼 이미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라고 못 박아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는 BC와 AD가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이후가 분명하게 그 회심을 기점으로 해서 BC와 AD가 분명한 사람들이 성도예요. 똑같이 공부를 하고 회사를 다니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 키우고 부모를 섬길 때도 신자의 생각은 이 진리에 있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에 뿌리박고 똑같이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되고 성도처럼 성도다운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 살 때만이 참된 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허망한 것을 따라가다간 몸은 교회에 있는데도 교회에 있는 우리의 몸은 빈 껍데기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알맹이는 세상에 다 빼앗긴 채로 그렇게 신자도 아니고 불신자도 아닌 양다리 신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신자가 된 이후로 변화되어야 될 불신자들 또 다른 그 불신자들과 같은 모습이 무엇이냐 18절에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바울은 그 불신자들의 특징을 설명합니다. 자 서두에서 죄는 인간의 그 지성의 파괴를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지성이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이 기능 이 지성의 기능, 죄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죄가 가지고 올 파괴적인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던 그런 탁월한 지성의 기능을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지성이 어두워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분별하지 못하게 되고 죄가 가져올 그 비극적인 파괴적인 결말에 대해서 얼마든지 미리 예측해서 내가 이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되지 하고 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의지를 발동시킬 수도 있는데도 인간의 지성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지성과 의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런 제어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지성을 가지고 인간의 의지를 제어할 수 있는 그 어떤 능력을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가 인간의 이성을 공격하게 되면 인간의 이 이성, 이 지성의 기능은 아주 간단하게 죄의 편이 되어버리는 거죠. 죄가 우리에게 싹 다가와서 하는 얘기가 죄 아니야, 이거는. 이건 이게 왜 죄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그게 왜 죄야? 하고 죄가 우리의 이제 타락한 지성을 이렇게 속이는 거죠. 그러면 속수무책으로 인간이 지성이 타락하기 전에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죄를 대적할 수 있었는데 타락한 인간의 지성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고 죄의 편에 서게 되는 거예요. 마치 범죄 조직에 매수당한 경찰관이 그 범죄 조직의 죄를 밝혀내서 그들을 일망타진할 수 없는 것처럼 같은 이치로 죄의 편에 서 있는 인간의 이성은 하나님의 뜻을 대항하고 거부하는 기능으로 타락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총명이 어두워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거부하고 이제 어두워진 총명, 어두워진 지성, 그리고 진리에 대한 무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선택한 길은 결국 자기 사랑, 자기 욕망, 자기 욕구를 채우는 쪽으로 이제 인간의 이성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성실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죄를 향해 달려가는데 우리의 의지에 노예 역할을 하는 그런 충직한 죄를 짓는데 우리를 돕는 종을 자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성의 이 같은 기능을 상실한 인간에게 찾아온 그 다음의 비극은 바로 마음의 굳어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영적인 총명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명민함을 잃어버리시고 그래서 인간의 지성이 인간의 의지가 죄를 자꾸 불러들이고 죄와 손잡게 되면 자,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혀 은혜도 안 되고 기쁨도 없고 찬양하고 싶지도 않고 교회 가고 싶지도 않고 성경 보기 싫고 기도 따위 기도가 저 멀리 가버리는 거예요. 모든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당했던 거룩한 의무들 모든 것에 권태를 느끼고 이제 모든 것이 내게서 떠나가는 거예요. 마음이 점점 돌처럼 굳어가는 거예요. 그런 굳어가는 마음을 어디 가서 위로받아요? 하나님께 가서는 위로받을 수 없으니까 이제 그 굳어져가는 마음을 가지고 신자가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기대 가지고 외로움을 그 마음의 공허감을 달래게 되는 거죠.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배도라고 하는 거죠. 배도. 무지함이 먹구름처럼 인간의 영혼을 뒤덮어버릴 때 그 마음은 점점 굳어지면서 이제 죄를 지는데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그 뜻을 실행하는 데에 총명함이 아니라 반대로 이제 죄를 지는데 대단한 총명함을 발휘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죄의 나락으로 떨어지도록 이제 죄의 앞잡이가 돼서 우리를 타락의 길로 인도하는 이제 그런 이제 우리의 지성의 기능이 그런 이제 죄악을 도모하는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사일에 이 땅에 살아가던 사람들 가운데 이 시대 사람들만큼이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첨단의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그런 총명한 사람들이 또 어디 있었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보다 더 뛰어난 것을 맛본 사람들이 어디 있었냔 말이에요. 이 시대의 성도님들도 이제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조차도 이제는 거의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총명하고 지혜로움을 가지고 절대로 세상 사람과 뒤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죄는 아니지만 그러나 문제는 좋습니다. 세상에서 세상 사람과 경쟁하면서 그들을 압도하면서 우리가 그들보다 앞설 순위는 있으나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도 그런가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의 지성과 양심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지키고 그리고 더 깊고 심오한 진리를 깨달아가면서 그리고 죄와 더불어 치열하게 싸우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우리의 지성과 의지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에 집중하고 영적인 것에 몰두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가 속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도 성공할 수 있고 출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공하고 출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다가 적지 않은 시간을 쏟아 부어야 돼요. 그리고 분주하게 살아야 돼요. 그 사람들하고 경쟁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그것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살기 위해서 빼앗기는 시간, 빼앗기는 어떤 열정, 그것만큼 어떤 문제가 생겨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더 다가가고 더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더 탁월한 영혼과 관계된 것들을 추구하는 것으로 때로는 우리의 시간을 떼어놓고 우리가 열정을 드리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 마지막 때 마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택하는 방법은 뭐냐? 바쁘게, 분주하게, 정신없도록 우리의 주어진 24시간 가운데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이 세상이 자기에게 갖다 바치라고 우리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갖다 바쳐. 그럼 내가 돈을 줄게. 성공을 줄게. 명예를 줄게. 예수 믿는 건 좀 있다, 좀 있다. 영적인 거, 아, 그게 무슨 필요가 있어, 지금. 결국은 우리를 이제 죄를 짓게 하는 방법,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방법보다 더 좋은 방안을 마귀가 착안해냈는데 그게 뭐냐? 마지막 때 성도들로 하여금 굉장히 분주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정신없이 세상에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느라고 바쁘게 바쁘게 기도할 시간도 없고 성경 볼 시간도 없고 예배 드릴 시간도 없도록 정신없이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연히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마귀는 바로 그걸 노리는 거예요. 자, 결국 타락한 인간의 이성은 더 진리를 버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길을 고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진리에 대해서는 더 무지하고 더 천박해진 이 말세의 사람들이 그저 자신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의 삶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서 그 어떤 시대 사람들보다도 지혜롭고 총명한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진정한 총명이냐 말이죠. 인간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총명한 존재이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려고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그래서 아, 저 산이 목표다. 저 산 꼭대기가 목표야. 그리고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산의 정상에 딱 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목표한 산이 이 산인 줄 알았는데 내가 목표한 산이 이 산이 아니고 그 옆에 있는 산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거기에 쏟아부은 내 시간, 내 열정, 내 젊음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은 내가 한번 주님을 위해서 거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거기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오너라 너에게 내일은 없다. 미안하지만 오너라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취하신다. 그 다음 우리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무도 자신의 인생길에 완벽한 지도를 손에 쥐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우리 모두의 인생길의 지도를 그분만이 쥐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갈 길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해 주실 때만이 우리는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지성의 기능을 파괴했습니다. 어떤 죄에 대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도록 이제 우리의 마음까지 서서히 굳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죄는 양심의 기능을 공격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강력한 감독과 감시의 기능을 수행하라고 인간에게 양심이라는 것을 만들어 주셨는데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양심이 정상적인 기능을 했습니다. 철저하게 죄를 감시 감독하면서 인간의 영혼을 파수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죄가 이 양심이라는 놈 때문에 자꾸 죄가 우리 안에 침수해 들어오지 못하는 게 이제 직접적으로 양심을 공격해가지고 우리의 양심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죄를 감독하고 감시하지 못하도록 마치 전쟁이 나면 비행기가 떠가지고 제일 먼저 적의 레이더 기지를 파괴하는 것처럼 그래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면 그러면 그 전쟁에서는 상당히 그 유리한 우위를 점할 수 있거든요. 똑같은 거죠. 우리의 양심의 기능 자체를 마귀가 마비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신작은 불신작은 마음이 완고해져서 죄를 밥 먹듯이 저지르는 이제 그런 이제 지경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마음의 돌처럼 차디차게 굳어져 있는 그런 성도님들을 찾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죄를 지어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회개할 줄 모르는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성도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진단해 봐야 돼요. 내 양심이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있지 않은가? 내 양심이 점점 더 굳어져 가고 있지 않은가? 둔감해져 가고 있지 않은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신앙이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면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빠지는 것이다. 나빠지는 것이다. 인간은 결코 자신 안에 있는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내 안에 있는 내 마음도 우리는 내 의지로 굴복시킬 수 있는 그만큼의 능력도 우리에게 없다는 거 여러분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그 보혈의 공로만이 우리의 희망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최선을 다하지만 쓰러진 그 자리에서 또다시 십자가를 붙들고 주여 나를 붙들어 주소서, 뇌질을 사하여 주소서, 다시 일어설 힘을 주옵소서 하면서 또 일어서서 십자가를 붙들고 가는 거죠. 결국 이런 지성과 양심의 무뎌짐으로 인해서 인간은 총체적인 죄에 대한 이그노이안, 무지함에 이르게 되었다고 바울은 설명을 합니다. 바로 그리고 그 상태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분리되었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리를 가져왔습니다. 자신을 죄로부터 지킬 수 있는 모든 기능을 인간이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인간은 인간의 의지만으로 죄에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죄가 가져온 비참한 결과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그 자신이 매우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 같으나 사실은 미련하고 아둔하기를 데 없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혼은 이미 총명을 잃었고 그들의 마음은 모든 죄의 유혹에 대해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고 그들의 영혼은 죽어 있습니다. 이유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과 단절되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분리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 있나요, 없나요? 신자는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될 수는 없지만 탕자처럼 스스로 세상을 향해서 내려갈 수는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고 도망을 갔다고 해서 너 이제부터 내 아들 아니야. 그럴 수 없듯이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내려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분리된 것은 아닙니다. 단절된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우리 스스로 죄를 선택하고 세상을 선택한 결과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처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분리된 것과 같은 상태에 거하게 되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하는 막내 아들이지만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고 있는 거지가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사랑하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선택하고 죄를 선택하면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굳어짐과 무지함이 빚어낸 또 하나의 죄가 있으니 그게 바로 19절에 설명합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라고 했습니다. 이 19절을 다시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모든 감각을 잃어버려서 그들이 가진 모든 종류의 음란함에 탐닉하도록 그들 스스로를 음욕에 넘치게 내어주었다. 이런 해석이 돼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한글 성경에는 그냥 방탕, 방임,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했다라고 정도만 해석하고 있는데 원문을 보면 이 더러운 욕심이 음란, 음욕이라고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런데 감각 없는이라는 헬라어 아펠게코스데스라는 단어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의미예요.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 또 모든 더러운 것, 아카르시아스라는 말인데 성적인 부도덕함을 가리킵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 인간이 그 마음과 양심의 고통을 느끼지 못할 때 그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세교계 헐떡거리는 짐승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짐승. 마치 발전기에 어떤 그 숫당나귀 같이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추하고 더러운 타락이 바로 뭐였습니까? 성적인 타락이었죠. 우리의 몸은 고통을 통해서 몸 스스로를 보호합니다. 문둥병, 한센병이라고 부르죠. 한센병의 특징이 뭡니까? 고통을 모르는 거잖아요. 코가 떨어져, 귀가 떨어져 나가도 아프지가 않습니다. 고통을 모르는 게 한센병이에요. 그러니 고통은 차라리 축복인 거죠.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자의 순결을 지키고 그를 세상과 죄로부터 보호합니다. 고통을 줘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어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죠. 신자에게 고통이 없으면, 시험이 없으면 그에게는 그 어떤 경건도 거룩도 순결도 그에게 찾아볼 수 없는 괴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고통이 있기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기에 말씀을 보고 고통이 있기에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영혼의 독소를 제거할 수 있는 거죠.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안전장치입니다. 인간의 마음에 고통을 느끼지 못할 때 인간은 모든 수치심을 잃어버리고 동물이 짐승이 돼가지고 더럽고 추한 음란의 죄악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도덕과 윤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 과거의 로마에 3,000명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목욕할 수 있는, 남녀가 함께 목욕할 수 있는 그런 목욕탕이 발견되는 것이고, 이미 그 시대에, 더 얘기 안 해도 좀 잘 아실 겁니다. 인간이 마음의 고통을 느끼지 못할 때, 인간은 성적으로 추잡해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독일군이 유태인들을 처형하는데, 병사들이 양심의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게슈타포들이 어떤 방법을 선택했냐면 수용소에 남자와 여자 수용소가 있는데 그 수백 명, 수천 명의 유태인들이 수용되어 있는 수용소에 각각 화장실을 한 개씩만 지어놨어요. 자, 화장실이 한 개밖에 없다. 그리고 물을 주지 않았어요. 물을. 하루에 딱 한 컵의 물만 줬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나가면 사람이 뭘로 변하겠어요? 짐승으로 변하겠죠. 아무데서나 똥 싸고 오줌 싸고 그리고 씻지를 않으니 사람 몰골이 거의 짐승처럼 되겠죠. 그래서 독일군 병사들의 마음에 고통을 마취시킨 거예요. 전 사람이 아니야. 짐승이야. 죽여. 가스실에 쳐넣어 죽여버려. 그리고 사람 같았을 때는 죽이지 못했는데 하고 다니 아무데서나 똥 싸고 오줌 싸고 그러고 다니니까 짐승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가서 죽여버려. 그래서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의 얘기가 그거예요. 하루에 한 컵의 물을 주면 반 컵만 마시고 반 컵은 뭐를 하느냐? 세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얼굴이라도 하얗게 사람 몰골을 하고 있으면 가스실에 이렇게 사람을 분류하다가 얼굴이 하얀 사람을 보면 이 독일 병사가 너는 저를 비켜.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게 양심에 이 사람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끝까지 살아남으려면 반 컵만 물을 마셔라. 그게 그 당시에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었던 그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율락업을 하던 여인이 간증 속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안경을 쓰고 말쑥한 양복 차림의 남자들이 들어와서 제일 망설인데 망설이다가 다시 나간대. 나가서 한 시간이나 두 시간 있다가 술이 가득 취해가지고 다시 들어온다. 왜 그럴까요? 맨정신으로 재미를 보려니까 머릿속에 아내 얼굴이 떠오르고 자식들 얼굴이 떠오르고 안 되겠거든. 그냥 나가서 술 먹고 자기의 이성을 딱 마비시켜 놓고 양심의 고통을 술로 억제시켜 놓고 죄를 짓는. 안경 끼고 넥타이 맨 사람들이 제일 그런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순간 괴물이 되고 악마가 되는 거예요. 난잡하고 추하고 더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폼페이의 악령이 되살아난 이 시대를 보십시오.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하고 있는 이 사회를 한번 보세요. 양심의 고통을 버릴 때 인간은 성적인 유혹에 빠져들고 음욕에 탐닉하는 그런 존재가 돼요.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않은 사람이나 아이나 어른이나. 마음의 고통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성은 가장 추하고 더러운 악이 되는 것입니다. 외모에 대한 집착과 성적인 탐닉의 정도는 비례하는 것이죠. 이 외모지상주의에 점점 늘어나는 성범죄를 보십시오.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가장 강력한 심각한 경건에 대한 위협은 바로 성적인 유혹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삶과 그 이유 그리고 그 결과를 에베소 교인들에게 적나라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된 이후에는 이런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된다, 행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20절에 오직 너희는 예수를 믿게 된 이후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한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배우지라는 동사의 이 헬라어 에마데테라는 말은 그냥 단순한 공부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종이나 제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스승으로부터 주인으로부터 철저하게 훈련을 통해서 배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단순히 뭐 이렇게 시험 문제집 푸는 정도의 공부가 아니라 24시간을 함께하면서 쉽게 말하면 멘토링을 말하는 거죠. 모든 삶에서 그것을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그대로 이렇게 철저하게 훈련을 통해서 배우는 그 말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했다. 이것은 뭘 보여줍니까? 결국 성도가 된 이후로 이러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버리기 위해서는 철저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딱 우리의 표대로 우리의 모델로 못 박아놓고 모든 순간 그를 닮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어서 철저하게 그분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바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종교라는 단어, 렐리지언이라고 영어 단어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어원은 헬라어로 디시 혹은 다이모니아라는 이 헬라 말인데 라틴어로는 렐리지오 혹은 렐레게레라는 이런 헬라어의 그 어떤 그 단어가 여기서 파생된 건데 이 원의가 뭐냐면은 결합하다, 묶다 이런 뜻입니다. 종교의 기원, 종교의 어원적 기원이 결합하다, 묶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는 뭐냐? 신과 인간의 결합이라는 거예요. 또 신에다가 인간을 꽁꽁 묶어버리는 거예요. 묶여버리는 거예요, 신에게.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 그냥 먼발치에서 시간 있으면 가고 시간 없으면 말고 그저 먼발치에서 이렇게 따라가는 그게 아니고 종교는 신하고 이렇게 결합하는 것, 혹은 신에게 이렇게 묶여버리는, 그게 종교라는 단어의 이 원입니다. 어원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문제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결합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꽁꽁 묶여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배워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로 묶이려고 하지 않거든.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고. 자유를 달라고. 왜 나를 간섭하냐 이거죠. 신앙에도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성경 말씀 속에서 그분의 삶과 인격과 모든 것을 배우기 위해서 뼈를 깎는 훈련을 하면서 그리고 철저하게 묶여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규범과 원리에. 그냥 교회를 들락날락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모든 진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지고 내 삶이 변화되기까지 열심을 다해서 진리에 묶이고 예배에 묶이고 하나님 말씀에 묶이고 기도에 묶이고 봉사에 묶이고 헌신에 묶이고 직분에 묶이고 묶이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결국 나를 던져버리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닮기 어려운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믿으려고 해요. 제 목에 늘 내가 핏대를 세우면서 말씀드려요. 너무 쉽게 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구원은 너무 쉬운 게 문제예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참다운 인생의 가치가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 진정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르고 올바른 삶인지 진리에 묶여서 배워야 되는데, 그리고 뼈를 깎는 훈련을 통해서 제자가 사부에게 빨래해주고 밥해주고 모든 것에 다 해주면서 배우듯이 우리가 그렇게 예수에게서 배워야 되는데 그렇게 안 배운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것은 신자가 불신자처럼 사는 것입니다. 신앙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서 그분의 뒤를 철저하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진리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묶여버리는 거예요. 진리에 묶이지 않는 사람은 신자가 아니에요. 예수의 뒤를 쫄쫄쫄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면 제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모든 판단의 근거와 이유와 목적이 그리스도를 위하고 그리스도처럼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에게 훈련받고 배우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기에 훈련할 이유도 없어요. 묶일 이유도 없어요. 그리스도에게 뭔가를 배울 필요도 없어요.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 신자가 되었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런 분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십시오. 정확하게. 나는 신자가 된 이후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 어떤 가치를 붙들고 있는가? 무엇에 열심을 내고 훈련하고 묶이고 그리고 따라가고 있는가? 한번 정확하게 우리 자신을 이 말씀 앞에 비춰봐야 돼. 나는 여전히 험한 것을 좋아하고 총명을 잃어버린 무죄함으로 마음의 완고함 속에 안 믿는 사람처럼 성적인 부도덕함을 저지르면서 육체의 사욕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날마다 주어진 삶 속에서 더 그리스도에게 배우려고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묶이려고 그 일에 모든 것을 걸고 그것을 목표 삼아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나는 훈련생인가? 좋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지나간 과거는 놔두고 이제부터라도 여러분들의 삶의 궁극의 목표가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더 힘써 진리에 묶이십시오. 진리에 묶인다는 말이 뭐예요? 진리를 더 깊이 진리를 파고들고 진리를 깨달으려고 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이 말씀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준엄한 당부를 잃어버릴 때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 교인명부에 이름은 올라가 있으나 불택자와 방불한 그런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고 그 가운데 느끼는 죄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면 부끄러운 구원 정도는 받으시겠죠. 부끄러운 구원 정도.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결코 원치 않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이 교리를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들에게 강력하게 촉구했듯이 오늘 저는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를 만난 이후에 나의 삶이 무엇을 지향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깨달으시고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완벽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자는 거죠. 최선을.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